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재림, 이건 모두 하늘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을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인간의 시간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영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라서 구원이란 땅을 살아가는, 땅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늘의 시간으로 접속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늘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주목해야 할 표현들이에요. 자, 먼저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지금 우리가 4장부터 주님의 재림, 이 시간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인가? 그 종말의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못 보고 돌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내 형제 자매가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들은 어떻게 부활에 동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늘 불안하고 궁금했기 때문에 그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다시 이 때와 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참 우리 뭐 한글 성경이 뭐 개역개정이라든지 잘못 번역된 것들이 적지 않아요. 이 성서공회에서든지 우리 교단 쪽에서 이 번역의 오류를 잡아낸 게 거의 900군데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른 번역을 대조해서 볼 필요도 있고 또 심지어 영어 성경도 이것저것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표준 새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것들을 많이 집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번역들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보면 때와 시기로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이게 사흘째 말이지 이게 헬라어를 쓰기가 민망해가지고 엄청 고민했어요. 뭐 또 파토스 무슨 뭐 로고스 하더니 또 어제는 또 무슨 뭐 파루지아를 쓰더니 오늘 또 헬라어냐 이게 뭐 좀 배우고 신학교 나왔다고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할까 봐서 이걸 안 쓸까 하다가 이것도 안 쓰면 뜻이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이게 때와 시기로 번역해놨지만은 이 앞에 때는 크로노스라는 거고 뒤에 시기는 아는 대로 여러분들 카이로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를 갖다가 이 요한복음이나 특히 보면 전부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 이걸 전부 카이로스를 때로 번역했는데 여긴 또 크로노스를 때로 번역을 해놔서 이게 막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어쨌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을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카이로스라는 것도 인간의 카이로스가 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인간의 카이로스는 인간의 의지, 결정이 포함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꾸 이제 결혼해라, 결혼해라, 너 결혼할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는 건 나이 25, 30 되었으니 결혼할 시간이 되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할 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럴 때 나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라고 할 때는 단순히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내 의지와 결정이 포함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도 그런 의지와 결정이 포함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이 땅에서 시간은 오로지 구원의 구속사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을 구속사 구원의 섭리를 향한 시간을 살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온전히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하늘의 시간을 살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잘 알지만은 뭐 예수님께서 명절에 왜 안 올라가냐고 이 동생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좀 형님도 이제 드러내세요. 좀 뜨세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 시골 갈릴리에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좀 떠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너희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인데도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할 때 그 때란 전부 다 카이로스를 번역한 우리의 시간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바울의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또 이렇게 때와 시기를 거꾸로 해놔가지고 혼란스럽죠. 어쨌건 때와 시기라는 것은 이 우리가 언제 그럼 맨날 며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밝혀져 있다면 그거는 크로노스에 해당을 해요. 2025년 뭐 5월 5일에 오신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 밖에 계신 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정하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는 구원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를 구원해야 돼, 택한 자들을 구원하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 시간이 다 찼을 때 그때 오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날을 갖다가 그러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때 구약에서는 뭐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엘서라든지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카이로스는 나도 모른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미 시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사건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땅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면 그건 나도 모른다. 아버지께서만 아는 시간이다. 그런데 아버지만 안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조금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만 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그 사람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할 때 그때는 아버지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무리 결혼하고 싶다고 뭐 해도 정혼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정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지만은 결혼하는 것은 아버지만 알고 계신, 아버지가 마음속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조금 철이 들었나. 그 다음에 또 집을 하나 따로 지어야 돼. 단칸방이라도 하나 자기 아버지 집 옆에 무슨 방이라도 한 건 만들어, 신혼방이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그걸 만드는 걸 보고 있어요. 제가 언제지 살 방을 짓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불러서 아들아 이제 내가 네 신부를 데려와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최종 결정은 아버지께서만 하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그들 삶에서는 무슨 말인지 확 들어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그건 아버지만 안다. 이 심판이란 주의 날이란 여호와의 날이란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라고 할 때 메시아가 언제 오시냐? 그게 곧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게 대표적인 표현이 스바냐서에 있어요. 스바냐서에 보면 스바냐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는 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날이란 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은 이런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호와의 날, 이게 신약으로 오면 주의 날로도 표현이 되잖아요. 주로 주의 날로 부르는데 그게 지금 오늘 여기 나온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르는데 너희들은 또 안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오늘 바울은 그러면 주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들이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은 모른다고, 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냐면 지금 주님께서 오는 그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임박한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올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그 비유를 무화과의 때를 비유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무화과의 때가 이런 줄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가까이 오고 하면 무화과 잎이 순해지고 줄기가 그렇게 되면 무화과의 때가 이런 줄을 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는 정확한 몇 날 며칠 몇 시는 몰라도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카 전서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 조짐과 징조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때를 알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쉽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는 죽을 날을 몰라요. 나는 뭐 몇 년도 몇 달 며칠 날 죽을지 모르겠어요. 또 아침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나는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알아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내가 죽음이 훨씬 가깝잖아요. 그럼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나는 죽을 때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을 날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시간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스크만 없으면 막 감탄하고 이렇게 좀 흥분하시 들을 텐데 이게 전부 복면 강도도 아니고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가 굉장히 괴롭네요. 근데 어쨌건 그래서 이제 그 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너희들은 때를 안다 말이야. 주의 날이 이른다는 것은 안다. 그날이 맨날 며칠인지는 몰라도. 그러니 너희들은 그걸 전혀 주의 날이 온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날이 어디 있어? 무슨 멸망의 날이야? 그런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때를 알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때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있니? 그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 그냥 어디 이런 것밖에는 신경을 안 쓰고 살지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처럼 같이 살 수 있겠어?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3절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요새는 뭐 목사님 다 아시다시피 뭐 그렇지 않잖아요. 뭐 몇 주가 남았는지 언제가 출산 예정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때 과거에는 몰랐잖아요. 몰랐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냥 갑자기 그냥 진통이 오고 해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비유를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같으면 별로 맞지 않는 표현이겠죠. 비유를 이렇게 안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면. 그러나 어쨌건 형제들아, 자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지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9장에 가면 나는 빛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또 우리들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는 빛이라고 그러더니 우리들어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있으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야 마땅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이걸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은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 너희의 미션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는데 우리는 어둠을 부러워하고 어둠 속을 걷고자 하고 어둠의 친구들과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고자 하고 거기에 그냥 목을 메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바울만 속이 터졌겠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이걸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비로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태양과 달을 창조하기 전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게 먼저 존재해야 모든 것들의 순서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어둠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면 어둠은 본질이에요. 빛이 있기 전까지는 짙은 어둠이에요. 혼돈과 허감과 무질서가 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빛이 임하면 비로소 분별이 되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이 드디어 질서 속을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질서를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질서를 깬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제 뭐 오실 수밖에 없죠. 주의 날이 홀연히 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이상 빛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시 오셔야 빛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저는 단 두세 사람이라도 이 땅 가운데 빛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걸 지연하고 있다고 믿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단 의인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 성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어둠에서 더 불러내어서 빛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섭리를 멈추지 않을 줄 믿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직업도 주고 그것 때문에 결혼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애도 키우고 그것 때문에 다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벌어 뭐 할 건데 어디다 쓸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 두 개 가질 때 하나만 갖고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 재물, 재능, 삶 전체를 드리고자 결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이 같을 수 있냔 말이에요. 사는 게 어떻게 달라도 상반되어서 확연히 분별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뭐 불자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어제 우리 저기 저 누구 목사님 한 분이 중고차를 하나 사는데 13년 된 차를 사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산다고 말이죠. 차를 그 13년 된 차를 그냥 때를 뭐 다 빼고 좌석에 뭐 좀 담배 냄새 나고 탁 생각해가지고 완전 새 차를 가지고 만들어 온 거예요. 그 13년 된 차를 200만 원에 팔겠다고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불자인데 이 차를 타는 분이 목사라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 차를 지난 일주일 동안 완전 새 차처럼 만드느라고 해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자라도 차를 대충 팔지 않고 이 차를 타는 분이 목사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차를 그냥 샅샅이 안팎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심지어 타이어까지 갈아가지고 말이야 뭐가 남을 게 있다고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불자만큼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타 종교인 만큼은. 저는 정말 이 시대 주님이 안 오시는 건 저 같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정말 말없이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안 오신다고 믿습니다. 밤낮 없이 설교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말 한마디를 듣고 말씀 한마디를 읽었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견디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지만은 주님이 조금 더 참지 뭐 하루 더 참을까? 하면 천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6절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어라. 정신을 차릴지어라. 자지 마. 졸지 말고. 설교해 보면 제일 많이 졸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지가 설교해 안 졸지 들으면 다 졸아. 졸지 말고. 제가 제 아내가 졸면 죽습니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졸다가 죽었어요. 졸다가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까 제발 어디 누워서 자든지 앉아서 졸지는 말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정말 감사하는 말이에요. 졸지 마시고 잠자리에 누워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낮에 속하였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세요.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압축해서 한 거예요. 그것도 믿음, 소망, 사랑을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이 언어 감각이 탁월한 분이에요. 그렇게 믿음과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냥 언제 오시나 하고 뭐 넋을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깨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지 우리를 심판하러 위해 오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박차버리는 것 그건 이미 심판을 자초한 길이요 스스로 심판의 길로 뛰어드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까닭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어떻게 하든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다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죽었다는 걸 잔다라고 표현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살기 위해서는 더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깨어있는 시간이 끝나서 잔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구속사에 원대한 사업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 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비록 너희들 눈에는 자는 것처럼 보여도 죽은 자라고지만 자지만 그 자는 자도 산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은 부활이 일어날 때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호령이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가에서 종말론을 궁금하게 여기는 자들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재림의 속을 태우면서 날마다 삶을 점점점 더 현실과 떨어져서 현실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이 바울 선생의 놀라운 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시간을 사는 것이죠. 24시간을 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시작하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건져 올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세월을 건져 올리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예? 때를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 이 시간 속에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시간 속에서 영원에 이끌려가는 삶 그게 구원받은 삶이기 때문에 구원은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이요 장소가 악한 장소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간과 장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몸은 여기 있고 다 끝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영적 눈을 떴다는 것은 벌써 보는 관점들이 달라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보려고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으면은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나오라고 한마디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재림에 대해서 그토록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재림에 관한 시와 때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고 이미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동행의 삶이요, 그 삶은 전체적으로 이 거대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여기에 집중이 되면, 여기에 몰입이 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삶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람들은 몰입을 찾아서 그냥 다 중독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좀 몰입할 것 없나? 우리가 구원에 몰입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몰입하는데 따라다니게 돼요. 와, 요새 골프 친다 그러면 골프 따라다니고, 예? 뭐 게임 좋다면 애들 게임에 빠지고, 그 좀 몰입해 보겠다고. 스포츠 좋다면 스포츠에 몰입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사에 몰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하는 중독적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속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성공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또 내일 주일 예배를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오게 할 건가? 제가 우리 우리 젊은 자매가 다시 뉴욕 가면서 말이죠. 자기 친구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고. 본인은 떠나면서 저한테다 맡겨놓고 갔어요. 목사님 연락 좀 해서 좀 주일 예배 좀 오게 해주세요. 젊은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귀한 이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가 하나 또 모잠비크로 떠나면서 말이죠. 정말 어떻게 거기서 견뎌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또 주고받았어요. 거기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거기 이 아프리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성도를 위해서,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정말 그들이 함께 주의 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밝은 전구를 켜놓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짙은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놀라운 빛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소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의미가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몰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중독시킬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도 아니요, 자기만의 시간도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경륜의 시간을 함께 살도록 초청하셨사오니, 하나님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건지라고 하는 주의 명령에 따라 오늘도 오늘 하루의 시간을 건져 올려서 영원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모두 건져 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건져 올리신 시간과 공간을 살아갈 때 영생의 거처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현실로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결단코 믿음의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